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24일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도자 간 통신라인을 열어놓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회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유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결론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협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세계보건에 대한 협력, 마약 퇴치, 비확산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대회 결과가 미국의 대중 접근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군 수뇌부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더티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가 제기한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문제를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더티밤이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채운 일종의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뒤 양국 간의 진위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 전 방어사령관은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계획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대와 자원들은 방사능 오염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더티밤 사용 가능성 제기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저 원전을 통해 방사능 재앙 위협을 벌인 건 러시아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호크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호크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크 미사일의 요격거리는 5km 정도인 스팅어보다 훨씬 긴 30k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이란제 드론 제공 등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이란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주관한 회의 연설에서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란에서 2000기 이상의 무장드론 샤이드를 주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무인기 제공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나 드론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와의 공동조사단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4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오로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면서 한국과 유럽 등 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벌여온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검찰이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동부연방지방검찰청은 24일 중국 화웨이 유한회사에 대한 기소 방해 혐의로 중국인 허가오춘과 왕정 등을 기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확인하며 동맹, 파트너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은 북한에 더 밀착하며 핵실험에 눈을 감고 대북 제재에 협조 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저녁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는 9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24일 북한의 도발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위협 사격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며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 미사일 발사를 가속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We've been consistent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provocations. It's not just because they've accelerated.
커비 조정관은 그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우려였다며 우리가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몇 달 전 한반도 근해에서 몇 가지 정보 역량을 추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일본, 한국과의 양자 및 3자 훈련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이유이자 유엔 내 국제사회와 관여해 추가적인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우려 수준은 일관되고 진지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걸린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이 조약 동맹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understand the stakes there for security on the peninsula as well as in the region. And that is why not only
커비 조정관은 이는 단순한 구두 계약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실제로 한반도와 일본 방어를 위한 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also why made it clear that we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마주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with our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we can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these provocations and these violations.
아울러 이미 시작한 정보 수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영내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방어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및 3자 협력을 계속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미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법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We said that they can conduct.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언급했듯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전제 조건 없이 그들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확인하며 동맹 파트너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동안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더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Our concern regarding the potential for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which would be its seventh, has been consistent for
미국은 몇 달 동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왔고 이는 북한의 공개 발언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일본과 양자, 삼자 회담을 열고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26일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대북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맹 보호 목적의 방위와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 군사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DPRK provocat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23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고 한국 정부가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OK, including Japan, is ironclad. That commitment is sacrosanct, as you know.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으며 이는 신성 불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고위급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도 재가동했다며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향후 미한일 접촉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VOA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민간인의 발언일 뿐이라며 외교를 통한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ose are the words of a private citizen. They should be treated as such.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the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고 앞선 정부들의 대북 정책과도 비슷하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외교와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이나 제재로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정권 교체와 핵시설 파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일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21일 미국과 일본 간 연례 비즈니스 정책 대화 프로그램인 후지산 대화에서 행한 온라인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들어 지난 10월 3일 일본 북부 상공을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적대적 활동은 위험하고 무모하며 영내와 국제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메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다른 영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외교적 활동에 관여하며 양자와 3자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미국, 일본, 한국은 10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국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고 라트너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주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과 합동전술미사일 실탄사격 훈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일본, 3국 관계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 집단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러한 전례 없는 도전들을 감안할 때 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상호 안보 조약 제5조에 따른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우리의 모든 범위의 재래식과 핵능력을 사용한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년 만으로 일본에서는 방위력 확대는 물론 대피체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을 강행한 데는 한국을 자극해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직 미군 사령관 등이 지적했습니다. NLL을 활용해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인 만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상선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을 의도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NLL을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자 한국의 무력 대응을 부추겨 또 다른 도발을 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move by North Korea to show they're willing to violate the NLL and not recognize it.
한국을 자극해 방사포 사격 등으로 맞대응하게 하려고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모포호가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이후 퇴각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해군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 분계선을 2.5에서 5km 침범하며 경고 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먼 전 장관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NLL 북방 한계선에 대해 재임 시절 날마다 이곳을 들여다봤을 정도로 관심이 필요한 매우 논쟁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항상 NLL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953년 정전협정에는 서명했다며 따라서 그 일환인 현재의 NLL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y're flexing their muscle and trying to aggravate South Korea and get them to
서먼 전 장관은 미한연합군은 경계태세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와 함께 정전협정 상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포 사격 등 치고받기식 맞대응이나 상황을 고조시키는 어떤 형태의 접전으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NLL에서 정전협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방 한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사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할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한국 해군과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때 설정된 북방 한계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NLL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졌다며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9년과 2002년, 2009년에 서해상에서는 남북한 간 세 차례 교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NLL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남북한의 공식 해상 경계선이 아닌 정전협정에 따른 행정적 통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연합사가 남북한 선박들이 각각 북쪽이나 남쪽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경계를 구분한 것이며 이후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돼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한국이 선을 넘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The northern limit line is not an international boundary. It is not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boundar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의 경고 사격에 대해 북한이 10발의 방사포로 바로 응대했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된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총참모부가 적군이 아군의 해상 군사 분계선을 먼저 침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전의 달인인 북한은 항상 자신들이 좋게 보이도록 상황을 꾸미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도 NLL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돼 왔다며 북한의 다른 주장을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의 경우 과거 그랬던 것처럼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동맹의 결의와 한국 정부를 시험하거나 성공적인 한미연합사령부 훈련에 대한 대응이거나 잠재적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도발 대응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틸럴리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NLL 침범이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동안 북한이 비용이 많이 드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다 지금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사포 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부의 관측보다 더욱 심각한 내부 불안정에 직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North Korea is trying to use military actions to U.S. and South Korea look like a villain.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문제를 일으키는 적으로 인식시키며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의 구실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 실험을 한다면 엘리트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적들의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에는 현 정부보다 미국과 한국의 적대 행동에 대응한다는 북한의 설명을 더욱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을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 are lots of people in South Korea who are inclined to believe North Korea more than a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은 경고 사격 등으로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을 저지하려 했을 뿐 호전적이지 않았으며 방사포를 쏘는 등 도발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쪽은 한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도발로 한국군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수준의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미한동맹은 육지와 해상 등에서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도발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 퇴각한 북한 상선은 과거 제3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이 선박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엔 중국을 다녀간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새벽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이 무포호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의 고유 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의 7자리 숫자가 공개되지 않아 더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북한에는 무포호란 이름으로 운항 중인 선박이 한 척 있습니다. 선박명 등을 토대로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시스템을 살펴보면 무포호는 길이 97m, 중량 톤수 5,297톤의 중형 화물선으로 2009년에 건조된 비교적 최신 선박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무포호가 지난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했다가 미 정보당국 등에 발각돼 기술을 돌린 북한 선박과 명칭이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새 무포호의 건조 연도가 1991년보다 약 18년 뒤인 점으로 볼 때 당시 무포호와 이번 무포호는 다른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무포호의 영문 철자는 MUPO였지만 새 무포호는 MUPHO인 것도 다른 점입니다. 아울러 옛 무포호의 IMO 번호를 선박 등록 자료에서 검색해보면 이미 폐선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새 무포호는 건조 첫 해인 2009년 중국 선적의 루이프 66호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2011년 10월 북한 선적을 취득하며 이름을 진성호로 바꿨습니다. 이어 2016년 1월엔 아프리카 나라인 토고 깃발을 달면서 롱리치 5호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는데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토고 정부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하면서 2020년까지 선적 미상의 선박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토고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2020년 4월 몽골 깃발을 달았지만 불과 3개월 후인 2020년 7월부터 다시 북한으로 선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무포호의 소유주는 북한 평양 미산동 소재 평화운송회사입니다. 무포호는 평화운송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선박입니다. 무포호는 최근까지 중국 룬거우항에 입항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무포호는 현지 시각 17일까지 중국 룬거우항에 머물렀으며 이날 룬거우항을 빠져나오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AIS를 켜지 않으면서 중국 룬거우항 인근 해상이 마지막 포착 지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4월 무포호가 롱리치 5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룬거우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는 물론 작년에도 최소 한 차례 룬거우항을 드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무포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주시하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2년 사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4척의 목록에 무포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목록을 공개했는데 무포호가 토고와 몽골 등의 깃발을 단 경위와 평화운송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집권체제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 더욱 밀착하면서 북한 핵실험에 눈을 감고 대북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24일 VOA에 북한이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체제와 더욱 밀착하면서 미국의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m certain that Pyongyang i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e tensions in US-China relations.
북한이 미중 관계의 긴장을 이용하려 시도하고 시 주석의 3기 체제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북한의 행동 때문에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발표된 다음 날인 24일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보낸 축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또 사설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를 받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앞날을 축원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한 친선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고 여기에 최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까지 가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도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iven what we have seen of China and Russia collaborating to push back.
존스턴 전 국장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한 외교적 시도를 막기 위해 협력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도 두 나라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역시 새 지도부 하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북중 국경의 안정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을 묵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들에서 이익을 본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부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시진핑 3기 체제 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 국가들의 블록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 블록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s how much the North Korean press recently has supported China.
와일더 전 보좌관은 최근 북한 매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내용을 많이 전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국이 마치 어깨를 맞댄 듯 함께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들 나라들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태세에 맞서 쿼드나 오커스 등 미국과의 연합체도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도발에 더 자주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Because of his good relationships with Putin and with Xi.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관계가 좋은 현 상황을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미국을 좀 더 자극할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다만 시진핑 3기 지도부가 한국을 의식해야 할 이유도 있다며 북한을 아무런 통제 없이 놓아두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eijing in that regard has to maintain a little bit of a nuanced policy.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 조금 더 미묘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예컨대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느 정도 묵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사적인 자리에서 북한에 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이미 타이완 문제에 강력한 연합전선을 형성한 상황에서 아직 타이완에 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힌 적 없는 한국을 중국이 굳이 자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 출범한 3기 시진핑 지도부가 한동안은 신중하게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스웨인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국장은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중 신냉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Republicans regain control of the Congress and you have a Republican president in 2024,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통제권을 되찾고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스웨인 국장은 미국의 정치 지형이 중국에 대한 더 큰 적대감을 갖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중국과의 신냉전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보건과 영양, 위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니세프가 요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실제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 물자의 북한 반입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14일 유니세프에 발송한 서한에서 북한의 지역사회와 보육원, 학교, 병원 등에 대한 보건과 영양, 식수와 위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 물자를 보내기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을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승인한 물품은 모두 273종으로 미화 265만 9천여 달러 상당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육원과 유치원 24곳, 학교와 병원 각각 9곳과 7곳 내 4만 9천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 또 보육원 15곳 등에서 2,8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태양열 온수기 석대 등입니다. 식수 공급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 6대와 데스크톱 컴퓨터 4대, 지원 물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카메라 2대, 전기 모터 자전거 6대, 현지 사무소에서 사용할 노트북 12대, 현지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 1대, 또 원격 회의에 필요한 장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산파키트와 수술용 장갑, 비누, 대왕절개 수술에 필요한 의료용 펌프, 링거 거치대 등 10개 군내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의 산모를 지원할 출산용 의료용품도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재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자 운송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유니세프가 요청한 1년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내년 10월 14일까지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을 한꺼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으로만 이 단체의 금융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위의 승인은 유니세프가 제재 면제를 요청한 지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면제받은 물품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 물품 거의 대부분이 제재위의 승인을 받고도 기간 내에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대북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27건이며 이 가운데 신규 승인은 7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건 가운데 16건은 북한의 호응이 없어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 1건은 지난 18일자로 면제 기간이 만료됐고 3건은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면제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한국경기도, 한국의 비정부기구 메디컬 에이드 포 칠드런,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입니다. 이 가운데 CFK와 WHO, WFP, 유니세프의 일부 사업은 무려 3차례나 면제기간 연장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물품이 북한 당국의 수용 의사가 없어 반입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내 식량난이 제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월 유엔 안보리가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제재로 농기계와 의료장비 등의 수입이 크게 제한돼 북한의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결의의 일환인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부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당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인도주의 제재 면제 조치를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전체 제재 면제 요청 100건 가운데 8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북 면제 기간도 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제재위는 통상 3개월이던 대북 제재 면제 기한을 6개월에서 이후 1년으로 연장했고 면제 승인 심사 과정도 열흘 안팎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줄곧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의 탓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VOA에 북한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이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검찰이 전임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방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의혹을 남기는 건 이번 기소가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좌우파 사이에 지속되는 북한 문제의 정치화가 김정은 정권의 손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한국 국방부 장관과 김홍휘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당국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2019년 발생한 문재인 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서울의 새 정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라고 평가하며 이런 움직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helpful. I mean, this is part of the change that has taken place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in Seoul.
전임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을 암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는 건 유익한 일이란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전임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송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가 당파적 문제가 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인권에 관해선 이념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모두 불투명하고 은폐 의혹도 있었던 만큼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소 등 처벌은 한국의 법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t's up to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but yeah, the answer is probably yes.
I hope this will not be a political judgment.
스칼레트 총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과 실제 일어난 일에 근거한 법적 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아는 게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향후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 확대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솔티 의장은 문재인 전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직 당국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속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n extremely important development because we know that South Korea violated its constitution.
숄트 의장은 국제조약 의무와 관련해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는 누군가를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전임 정부는 이에 대해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끔찍한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신 한국 민주제도의 우수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잘 작동하는 사법제도, 정치제도, 민주정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것이란 겁니다.
I mean, South Korea has a very well-functioning judici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and democratic government.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같은 나라는 주민들에게 발언권이 없고 정부 당국자들이 이전에 자행한 일이나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조사할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벼 수확기가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식량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작황이 나쁜 데다 주민들이 미리 쌀과 옥수수를 사놓으려는 움직임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북한 내 쌀의 시장 가격은 1kg당 6,000원, 옥수수는 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벼 수확이 마무리에 접어든 시기에 북한의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최근 3년 사이 잦은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식량난이 심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엔 킬로그램당 쌀이 5,000원대 중반, 옥수수는 1,000원대 중반, 2020년엔 쌀 4,000원대 중반, 옥수수 2,000원 안팎, 그리고 작년엔 쌀이 5,000원대 중반, 옥수수는 2,0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예년 같으면 이 즈음엔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올해는 식량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을 토대로 평안남도 지역의 경우 올해 예상 수확고가 옥수수의 경우 정보, 즉 3,000평당 1.5톤에서 2톤으로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을, 벼는 3톤에서 4톤으로 예년의 70% 안팎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경우 올해 자연재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정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 당국도 올해 농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올해 농사 실패와 관련한 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농업 관계자들한테 내려보낸 게 올해 농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준비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농사는 북한 자체도 이제 작황이 안 좋아서 실패로 인정하고 있고요.
북한은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지속된 가뭄과 이어진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와 모내기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인력동원 차질 등이 겹치면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확기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북한 주민들이 향후 식량 사정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식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한 당국의 재고 물량도 부족해 양곡 판매소를 통한 곡물 가격 조절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시장을 이제 안정시킬 만한 물량이 없고, 그다음 현재 또 식량 사정도 나쁘고, 앞으로 미래라는 게 지금 이제 수확이죠, 내년에.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지금 가격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권 원장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대중무역 위축과 북한 외환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비료 가격 폭등, 중국 내 식량 사정 악화 등 악재들 투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식량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협동농장에서 배정 토록되어 있는 군량미에 손을 대는 농장원들이 나타나면서 군인들이 협동농장 현지에서 총을 들고 감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군인들이 가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평양시가 가서 평양시 공급본을 가져가고 남는 걸 이제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이 처리하거든요. 근데 총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민들이 빼돌릴까봐 이제 총 들고 지키면서 이제 지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거든요.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말 본격 추수기에 접어들 무렵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양곡 유통비리 단속과 척결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농사 대책을 논의한 것은 흔하지만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주민들 가운데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토굴 생활과 화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는 얼마 전 발표한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식량 생산과 소요량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2년에서 2014년 평균 생산량은 475만 톤이었는데 2019년에서 2021년 최근 3년간 평균은 457만 톤에 그쳤습니다. 반면 소요량은 집권 초기 570만 톤 수준에서 최근 3년간 590만 톤대로 늘어났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의 식량 생산은 1990년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났을 뿐 수급 균형을 이룰 만큼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엔 오히려 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농업의 침체가 동기 유발이 약한 집단 농업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 데다 농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의 능동적인 개혁 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식량 생산 증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대형차 타이어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전문가들은 군용 차량용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9월 한 달 미화 1억 427만 달러 상당의 무역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오이가 중국 해관총사의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중국에서 9,007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1,42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던 2020년 1월 1억 9,715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북중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2020년 2월 1,071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줄곧 5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다 양국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북중 무역액은 1억 234만 달러로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수가 없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달 양국 교역액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최대 대북 압박에 따른 초강경 제재가 발동하기 이전인 2016년 9월 북중 무역액은 5억 2천만 달러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심지어 제재가 강화된 이후인 2018년 9월에도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올해보다 많은 교역량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버스와 화물차용 타이어 11만 9,565개로 수입액만 1,302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연간 대형 타이어 구매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매월 200에서 300만 달러 규모의 타이어를 수입했을 뿐 대형 타이어 구매에 1,000만 달러 넘게 소비한 적은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타이어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vehicles in North Korea are military vehicles. So there can be no doubt.
북한 내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이 군용인 만큼 중국으로부터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이들 대부분이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톨 교수는 아마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확실한 건 모든 종류의 군용 차량에 쓰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북한의 훈련이 약간 감소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타이어 구매를 통해 군대가 통상적인 준비태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remember, training went down a bit during COVID because of, you know, COVID. So it looks like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수입액 514만 달러를 기록한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모발용 제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람 머리카락 품목 199만 3천 달러어치를 사들여 모발 관련 제품에만 700만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의 수출품 목록에도 가발과 인조 속눈썹 제품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의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대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OEM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인조 속눈썹 제품은 손목시계와 함께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9월 한 달간 대두유와 담배, 담배 부산물, 의약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또 중국산 보건용 안면 마스크도 총 1,055만 8천여 개, 약 30만 달러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모두 709개입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단 19개로 여전히 수입이 수출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이었으며 몰디브 냉광과 그 전광 제품, 플로트 유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품에는 전기 142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이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갈 때 이를 수출로 기록하고 반대로 이를 끌어올 때 수입으로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 기간 북한의 실제 대중 수입액은 약 1,278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현재 태양력에 비해 13일이 늦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이지만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10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10월 혁명은 이렇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분열돼 형성된 볼셰비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일련의 러시아 혁명 속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을 붕괴시키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2월 혁명에 이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입헌민주당 주도의 임시정부가 쓰러지고 임시정부와 병존하고 있던 볼셰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로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 1922년엔 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1년 10월 25일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납니다. 피카소가 남긴 작품 수는 대략 5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화 1800여 점, 조각 1200여 점, 도자기 2200여 점, 스케치 4600여 점, 판화 작품은 약 3만여 점 됩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됩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BOA 방송은 오는 10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